자연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문명이 많이 발달하였지만 여전히 홍수와 태풍 같은 자연의 재해 앞에서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옛날에는 인간이 재해 앞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은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큰 가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앞으로 한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극심한 가뭄이 오게 됩니다. 시내가부터 온 이스라엘 땅이 마르게 되고 백성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가뭄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날이 지나고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아합 왕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온 땅에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바알 숭배자, 아세라 숭배자로 가득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에게 갈멜산에서 대면해서 대결을 제안합니다. 엘리야는 누가 진짜 신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증명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해서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진짜 신이다.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이 시작됩니다. 먼저 우상의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이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큰 소리를 질러가면서 자기 몸을 해해가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충분히 기다리다가 저녁쯤 되어서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장면 하나하나가 마치 이제 영화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앵글을 잡듯이 상당히 정성스럽게 엘리야가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단의 돌을 차곡차곡 다시 쌓고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드렸던 이 기도를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 내용을 천천히 보면 두 가지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성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라보니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엘리야가 보았고 떠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봤을 때 엘리야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인데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엘리야에게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문을 보면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똑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이 다르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안에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엘리야는 보고 있었던 겁니다.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그 가뭄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뭄을 통해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엘리야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품으로 돌이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에게 돌아올 때까지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되돌이키신다는 사실도 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죠. 단순히 기적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지금 내 품으로 돌이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가뭄의 시기에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자기 마음에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진짜 기도한 중요한 기도 제목은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 본인의 가장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3년이라는 기근의 시간 동안에 엘리야는 아마 하나님께 이 백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켜달라고 하나님의 간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와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보았던 그 시대의 위기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위기의식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위기였습니까? 지금 당장의 가뭄이 위기였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해결해야 될 유일한 일이고 그들에게 가장 재난이고 공포였습니다. 물을 찾는 것, 그 앞에서 다른 것들은 다 하찮은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엘리야는 가뭄이 얼마나 혹독한지 알고 있었지만 엘리야는 가뭄을 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다른 문제를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기근을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이 물이 없어서 물을 간절히 찾고 있지만 엘리야는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없다. 물이 없는 것보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더 큰일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이들에게는 더 큰 재앙이고 해결할 문제이다. 완전히 문제의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의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가진 위기의식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더 중요한 것들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다른 안목과 관점을 가지고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북한 평안도인가 어디에서 진짜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요. 미꾸라지를 냄비에 넣고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걷다가 두부를 집어넣습니다. 두부 한 판을 집어넣고 천천히 그것을 데우면 미꾸라지가 그 두부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부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두부와 미꾸라지를 먹는 거죠. 만약에 불을 뜨겁게 떼었으면 아마 미꾸라지가 냄비 밖으로 도망쳐 나왔을 겁니다. 근데 천천히 물을 데우면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어느 순간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위기를 깨달을 수 있는 위기의식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위험한 건 언제냐면 어려운 일을 닥치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위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로 위태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쓰러지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잘 바로 세워져 있는가? 우리가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엘리야처럼 백성들과 달리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영적인 위기 상황이 왔는데 깨닫지 못한 채 방치하고 그래서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는가? 매번 예배 때마다 한두 번은 잘 수 있지만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매번 잠들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내 마음에 공고하고 메말라 있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이 문제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에 찾아오는 위기, 경제적으로 찾아오는 위기는 긴박하게 깨닫고 긴박하게 대처하고 긴박하게 회복을 하는데 정작 영적인 위기에는 무감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나의 모습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위기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은 이 시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가뭄과 기근의 위기만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지금 시대를 보면 사실 별로 위기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위상도 많이 높아지고 부유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큰 위기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보면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헐벗고 가난하고 내면이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는 시대 속에 지금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그 어느 때보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약이 일상화가 되어 있고 중독의 수준이 날로 심해지고 있고 어느 시대보다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고 정신질환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혼들을 무너뜨리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위기 시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복음의 상황은 사실 더 심각합니다. 한국교회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자의 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단을 제외하면 이제 1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학생들 중에 그래도 교회는 다 가본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는 학생들 중에 교회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하면 선교단체가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대학생이 된 청년들이 제자로 훈련받겠습니다. 선교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제는 대학에 가도 헌신하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선교단체들이 이제 문 닫기 직전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는 학교에 예수님 믿는 친구들 만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친구들한테는 신기한 존재입니다. 아주 드물게 너는 교회 다니는 아이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며 친구들에게 아주 드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인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상 교회는 늘 소수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숫자가 적다고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성령의 뜨거운 권능을 받은 소수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했습니다. 지금 교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가 식어지고 있고 복음의 생명력이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은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엔 곳곳에 기도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수많은 기도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우리 학생부 아이들을 은혜받게 하겠다고 청소년 아이들을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기도원으로 데리고 갔더니 금요 철야 예배에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은혜를 받게 하고 싶었던 그 아이들에게 한국교회에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교회의 예배들도 냉랭해져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성령 충만의 경험이 없고 성도이지만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내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삶을 드려본 경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만 예배하고 삶 속에 예배드리지 않는 그래서 평일 예배, 평일 기도회엔 사람이 극히 적게 나오는 것이 이제는 당연해져 버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시들어가고 있고 변든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한 채 우리는 힘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기근이 온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인 기근이 온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된다면 여러분 20년 뒤에 그리고 40년 뒤에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40년 뒤 우리 세문안교회의 모습은 또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영국에 가본 적이 있는데 영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1900년대 초에 영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부흥사들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술집으로도 팔리고 또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도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 봤는데 교회 안에 여전히 이제 예수님의 형상이 유리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슬람 사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다 가려놨습니다. 교회가 팔린 것이지요. 근데 지금도 사실 교회가 팔리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진을 봤는데 지방의 어떤 한 교회가 커피집으로 팔렸습니다. 예배드리던 장소가 이제는 커피 마시는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제 안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카페집 사장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집을 술집으로 차리지 않고 커피집을 차려준 거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영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의식 없이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박한 영적인 기근, 영적인 위기를 깨닫고 정말로 이 한국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서 기도가 터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이 나라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한 교회의 홈페이지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교회는 그 홈페이지에 자기 교회 이름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그때 그 문구를 보면서 참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참 그 표현이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하면서 시작되었고 선교는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선교하러 왔습니다. 루비 켄드릭이라는 젊은 여자 선교사는 짧게 한국에서 선교하다 생을 마감할 때 마지막에 편지에 그렇게 썼습니다. 내게 천 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선교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문안교회 저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세문안교회는 한국의 선교와 함께 시작된 교회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DNA와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문안교회는 시작부터 역사적으로 나라를 사랑해 왔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늘 나라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정말로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였는데 지금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지금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가? 저는 여기서 질문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나라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 왠지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한국의 사람들이 역사상으로 그 어떤 때보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거부감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쁜 곳, 교회는 이기적인 곳, 교회는 그래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생각해 볼 때 그 중에 하나가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진실된 마음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그 사랑이 언젠가는 그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 오해들이 벗겨질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대한민국에 복음도 전해주셨고 성령의 대부흥도 주셨었고 일제강점기와 6.25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고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를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애국주의 때문에, 어떤 정파를 지지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 엘리야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했던 그 기도 내용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기도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하나님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나라와 국민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영적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어떤 사랑보다도 진실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세문안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 회복시키는 과정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신 것처럼 우리 세문안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년 뒤 그리고 40년 뒤 제가 이 땅을 떠날 때쯤에는 교회가 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 엘리야의 기도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보에 나와 있는 나라를 위한 기도주일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돌보시고 이 땅에 복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과거 일제의 폭압으로 나라를 잃은 고통의 시기에도 이 민족의 호소와 염원을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격을 굽히시고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셔서 우리로 역사적인 광복과 환희의 날을 맞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독립의 기쁨을 주셨건만 여전히 우리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를 적대시하며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국률이 여겨 주시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이 땅에 복음과 평화의 새바람을 불어주셔서 복음으로 다시 이민족이 하나님 되는 자유통일을 이루어주시고 민생의 복락과 세계 평화의 날이 속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핵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폭력의 무기는 소멸하게 하시고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완수하여 다시 하나의 민족으로 복음 통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세계 만방이 주시하며 한 목소리로 찬성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세워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입적부, 국가지도자들이 자신이 진실로 무력함을 깨달아 지혜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힘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 더 겸손히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지혜가 날로 기뻐지게 하시고 갈라지고 나눠진 민심이 하나로 통합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복지에 기반한 선진사회의 질서가 확고히 자리 잡게 하시고 경제가 회생하여 신음하는 이들의 소리가 그치며 빈부의 격차도 해소되어 이 땅에 속한 온 국민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를 위한 시대적 사명을 바르게 깨달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주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가 되어 안으로는 민족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밖으로는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